레위기 18장, 19장, 20장에서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일반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일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부모 공경의 문제, 안식일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특히 19장에서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은 이제 지도자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이제 지도자이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말씀을 요구하고 있고, 또 처벌도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해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 살붙이 그의 어머니나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딸이나 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하는 처녀인 그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가족 외에는 다른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라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당시 레위기 11장에 보면 시체를 만지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죠. 그래서 민수기 19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 삼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될 것이고, 1세대 곧 불순종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3장에 그 세렉 강을 건너기 이전까지 이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거의 매일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다시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매일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다면 이 레위기 11장 말씀처럼 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는, 이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장례 치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다 부정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부정하게 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이제 성막이, 물론 그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어떤 쭉 말씀해서 이제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성막 하나로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민수기 19장에서 특별한 법을 제정합니다. 특별법이죠. 정결법을 말하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게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냥 암송아지가 아니고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이 붉은 빨간 암송아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태워 그 죄를 물에 섞어서 그 잿물에 손을 씻으면 정하게 되리라 라는 특별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그런데 자기 부모나 자기 아들, 딸이나 자기 형제 중에서 아직 시집까지 아니한 처녀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건 예외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건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망. 사망은 이 생명과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이렇게 종노를 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 종노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망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요 하나님의 원수가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래 특별히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뭐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거룩함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9번 등장합니다. 이 그만큼 이 이제 그 핵심 키워드가 거룩이라는 거, 거룩, 예, 거룩하라, 이 거룩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뭐 지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영성과 지성과 영성을 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뭐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왕 같은 요런 앞에 단어에만 우리가 이렇게 그래 나는 왕 같은 족속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단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그 말도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예, 목사님만 그러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그러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사장직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제사장과는 다르게 자 거기 10절 대제사장은 하고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가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제사장보다 더 높은 거룩을 유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전체를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부모 돌아가셨다고 거기 가버리면 이제 제사가 완전히 타격을 입겠죠.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 부목사님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세우고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가게 되겠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까지 상당히 강한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뭐 제사장도 그렇지만 대제사장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직분은 계급은 아니지만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더 있는 거죠. 어떤 거룩한 삶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성이나 영성 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4절에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 즉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뭐 대접 받는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른이라고 쓰는 이 의미는 모델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제사장은 백성의 모델이다. 예.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는 성도들의 모델이다. 예. 엄마, 아버지,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의 모델이 되라. 이 제사장은 그 백성의 모델인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모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거룩을 훼손해버리면 나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또한 부모로서 우리가 모델이 되지 않냐면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이 부모의 신앙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냐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성실히 이 직분을 감당하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3대 동일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교사를 통하여서 보여줄 때에 다음 세대가 그 보여지는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 삐뚤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물론 세상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아마 보고 따르게 될 것이죠. 물론 지금이야 세상이 하도 그와 같이 악하고 또 이렇게 틈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세속의 문화에 동요되어서 부모의 신앙과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쭉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아니 가정에서 예배가 있고 가정에서 정말 말씀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정말 겸손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면 생명과 영광과 그 부귀가 있다라는 말씀을 잠언 22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어른으로서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으로서 모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어른이란 말을 그냥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면서 5절 6절 말씀을 합니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건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이 하는 풍속들을 그대로 따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또 6절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죄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들은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9절에서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지니라 하고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들이 그 역시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그 딸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니까 불살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말 예,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이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서 이 목회자 사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참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PK 수련회, MK 수련회, 목회자 자녀 수련회,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만의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렇게 또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목회자가 교인들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 신방하고 교회 하느라고 자기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전에 참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오로지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삐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 자녀들이 제 1번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가족을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지도자, 감독, 집사, 장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가정 신앙 양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생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여금 자연스럽게 부모가 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대 동일 신앙 함께 예배하고 또 통화 예배로 드리면서 함께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냐면 우리 자녀들이 또 그 DNA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것을 창세기 20장과 26장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 한마터면 이룰 뻔했던 그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이삭이 또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 같은 장소에서 누이라고 속이며 아버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할 때는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DNA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이라든가 피만 닮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영적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21장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자녀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신앙 내 신앙의 DNA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흐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대로 전수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다. 부모는 그 자녀들의 모델이다. 선생님은 그 학생들의 모델이다.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그 백성들의 모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신앙, 내 예배가 우리 또 다른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모델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 3대 동일신앙 통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바른 예배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이 심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